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음성,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부르지요. 예, 우리 성도끼리도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에는 거룩한 성령님과 연합한 자,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기 이미 그 이전에 예수를 믿어버렸잖아요.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연합이 되었는데 성도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의식,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침례였잖아요. 쭉 담갔다가 쭉 올라오는 것은 내 몸에 육신의 모든 죄가 지금 다 죽어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을 정확하게 확증하는 날이 바로 세례식이기 때문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의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세례 받으면 대충 가슴에 찡한 정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서 그런 정도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죽은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잠깐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고 사시 당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우리는 이미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나타나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갖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과 우리는 똑같은 지금 한 연합된 공동체로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은 죄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내 자아가 변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일 너무나 많죠. 일주일을 따져보면은 아마 세월일 수 없이 순간순간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것은 죄가 나에게서 온전히 떠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 내가 죄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다. 떠나가지 않았다. 이게 그냥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편한 것 아니면 내 방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갔으니까 중범죄 외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별로 갈등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인식하게 되고 나서는 새로운 삶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면 그런 상태라면 당연하게 갈등은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새로운 그 신분에 대한 감동도 있습니다. 감격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상 습관,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도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싸우느라고 항상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 가운데서 계속 갈등하고 살리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다시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찌하여 죄 가운데서 계속 수출걸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성경이 대답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서 근심하고 갈등하고 그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로서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반문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4절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미 죄는 장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자꾸 그걸 번복하면서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삶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게 자꾸 내 습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지금 거듭 강조함으로 죄가 내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라는 것은 그냥 24시간 분초마다 오는 것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죽는 그걸 합니다, 계속. 자신을 지배하는 육적인 육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죽인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걸 인식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으려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인식보다 그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안지해야지, 안지해야지 그러다 보면요, 죄가 자꾸 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갈등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걸 좀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속에 내가 맞춰야지, 그러면 그거에 먼저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을 받으려 해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 것 여기에 돼 있다 보면 이걸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금방 삐지지 않게 돼 있어요. 금방 상처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느 동네에 소몰이를 하는 영감님이 계셨답니다. 어쩌다 소를 몰고 그 나갈 때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소에게 욕을 하면서 몰고 나가는 영감님이 어느 친구의 간곡한 그 권유로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아, 교회를 안 나갈 줄 알던 저 영감님이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영감님이 교회를 나갔는데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영감님이 소를 몰고 나갈 때에 행동을 어떻게 할까 아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시끄럽게 하고 욕을 많이 하니까 아주 동네 사람들이 지겨워 죽겠던 거예요. 근데 이 영감님은 눈치 하나는 얼마나 빨라서 동네 사람들 왜 자기 주변에서 저렇게 자기를 주시하게 보나 아주 짐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눈치 하나는 되게 빠릅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차를 이제 점검하고 이제 앉아있는 소들 앞으로 가서 서서 전에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항상 소리 질렀던 영감이었기에 소들은 일어나라 이 소리에 까딱 반하고 있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 영감님인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 아주 요동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킥킥킥킥 웃습니다. 영감님은 다시 소들에게 거룩하게 말합니다. 일어나거라. 여전히 꿈쩍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제 영감님의 본성이 나타나겠지. 어떤 욕소리가 나오나 보자. 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빤히 아는 영감님은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생겼고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성격이 안 나가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영감님은 해초를 탁 듭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영감님이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소 몰 때만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어야지 맞지. 저 영감님이 그래야 맞지. 그런데 이 영감님은 해초리를 소들 앞에 땅을 탁 치면서 우렁찬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꿈쩍도 안 하던 소들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쫙 그 회초를 들고는 할렐루야! 했더니 소들이 앞으로 쫙 나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세례를 받았다 죽어야지, 고쳐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속에 다하면요 여러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차라리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주님이 좋아할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방법이 통합니다. 그 내 자신이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수없이 옛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나의 옛 모습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오래 참는 인내,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좀 주여 삼창을 하든 그 속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바로 내 성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려고 함으로 여러분의 옛 성품도 이기고 되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이 예화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고 복음을 인정하는 데 머무는 성도가 이 정도의 성도로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더 이상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된 것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은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음 먹은 것 가지고서는 옛사람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 속에서 그냥 결정 짓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까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옛사람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정말 지배하지 더 이상 못하도록 삶에서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그러니까 너한테 들어오는 것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로 우리 성도 모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세례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는 길이고 갈등하는 얼음의 세력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초대교회의 그 부흥사였던 그 부흥사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또 미쳤던 그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실체, 우리 앞에 보여줬던, 정말 얼마 전에 보여줬던 실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 되기 전에,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술을 하루도 안 마신 날이 없고 사람과 안 싸운 날도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이 사람에게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돌아가면 다 당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너무 좋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도 안 되는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분이 부고를 돌립니다. 세례받는 날짜를 부고에 적어서 김익두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라는 부고를 온 동네에다 돌립니다. 그때 부고장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온 동네가 파티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부고장은 과거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세례받는 날이 되어서 김익두가 교회 갔다가 오는데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성경책을 탁 옆에다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부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그때 정중하게 예, 옛날 불량패 깡패였던 그 못된 김익두는 오늘 장사 지냈습니다.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저를 앞으로 좀 봐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실제로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주는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강사로 다닐 때에 회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마지막으로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입니다. 눈앞에 있었던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우리가 죽었다면 이분은 정말로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에요. 세례를 받은 것이 정말 나의 옛모습은 죽었다. 나의 죄의 모든 더러운 과거에 저는 죽었다. 어떤 무엇이 나를 유혹해도 화나게 해도 그 속으로 다시는 빠지지 않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리스도 연합한 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생명 있는 신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죄에 대하여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의 죽음을 믿는 우리도 예외 없이 함께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인칭, 복수 대명사를 지금 여기다 사용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을. 주님과 나, 우리.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마땅히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죽었는데 연합한 자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이제부터 예전에 대약된 행실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인식은 날마다 죽어야 해요. 부인하는 삶, 죽는 삶. 그러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이뤄야 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야 돼요. 죽는 것만 죽는 거 하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갖고 나만 죽어야 돼. 열받쳐서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죽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내가 산자다. 바로 그래서 죽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전후의 말을 동일하게 연결시킴으로써 현재 성도들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앞뒤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만 모든 여러분이 가진 은혜의 수단을 이용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모두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들은 인식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온 세계, 주위 이웃들, 곧 천사와 사람에게,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옛 모습에 순종하지 말고, 그거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지배권을 지금 사단에게, 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죄가 와서 지금 나를 강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와서 오면 우리가 벌써 지배를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내어줘버리는 것이에요. 나입니다. 사실은. 잘못은 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 있습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반대말을 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지금 말합니다. 손, 발, 눈 다. 우리 손, 우리 발만 보더라도요. 잘못 내어주면 사단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데 쓰이는 바로 불의의 무기가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디프런스한 행동, 새 행동을 지금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나는 죽었으니 육신의 소유에게는 죽은 자라는 인식 속에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로 드리라 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정말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살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게 됐다는,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라는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시간이 있어도 전도하는데 열심히 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라도 예배 자리로 열심히 나오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하나님께 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만 살아본다고 해도요, 죄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포커스만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죄질 생각, 유혹에 빠질 생각도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혹의 생각에도 별로 신경이 없습니다. 슬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자존감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세상 안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삶이 바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 살게 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죽는 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승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정에도, 친구에게도, 지체에게도, 이 세상의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는 것이 내 속에 없다면 절대로 부활의 승리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 스탑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실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능력이 내 속에서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부여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떠셨습니까? 육의 몸의 십자가 짓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요 잘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닥친 고통 싫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이것을 함으로 힘든 것을 알기에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로 선한 것을 생각해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잖아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해고 나서 그때 그걸 따를 걸. 내가 실패했네. 우리 또 갈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 그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는 갈등할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분명한 결과는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결과를 위해서, 삶의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 첫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분추마다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드리며 사십시오.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치워내리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부활의 그 산 생명, 구원을 주신 이 소명,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는 산자로 살아야겠구나,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례를 통하여 설명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소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롭도 다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부활 생명을 모두에게 퍼주고도 남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